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던 리비아 모델 때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매우 심각하게 지연됐다며 새로운 방법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멕시코 접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도중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날 볼튼 전 보좌관이 비공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실패할 운명이라고 비판했던 데 대한 반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 재임 당시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는 동안 얼마나 결과가 나빴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아마도 새로운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밝히면서 지난 3년간 아주 좋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도 없었고 인질도 돌려받았으며 전사한 우리의 위대한 병사들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볼튼 보좌관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말하기는 쉽다며 그가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대북 협상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 경질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한을 상대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로 협상이 지연됐다며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오늘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고 자신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수석대표라고 공포했습니다. 김순회 대사는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인물로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현지 준비를 주도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오늘 담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대사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어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미 행정부에서 사라진 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난 18일 멕시코 접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돼 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될 조미 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들과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의 충돌이 벌어져 북한 선원 한 명이 부상을 입은 뒤 숨졌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24와 인텔리팍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기관인 국경수비대 연해저지부 관계자는 저항했던 북한 선원 6명이 다양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중 한 명이 구류시설로 옮겨진 뒤 숨졌다고 오늘 이들 매체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 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북한 어선들을 단속했고 그 결과 어선과 선원 161명을 나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선원들은 물론이고 국경수비대원 4명까지 부상당했다고 러시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고위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제 서신을 보내 양국 간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시 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71주년을 맞아 송신했던 축전에 대한 답신입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답신에서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성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존 볼튼 전 보좌관을 거듭 비판하면서 리비아 모델이 북한과의 협상 상황을 심각하게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t's easy to say that. He may be right and he may be wrong.
Joseph Yun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북 두 정상이 비핵화 협상에서 조만간 중간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re will be working level meetings very soon.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 세 곳을 제재한 것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선다고 미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대북 정책을 비관적으로 평가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면서 상황을 심하게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Well, it's easy to say that. He may be right and he may be wrong. I mean,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대북 정책의 실패를 예견한 볼튼 보좌관의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말하긴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면서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볼튼 전 보좌관이 최근 한 비공개 오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과 이란과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실패할 운명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을 거듭 비판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거둔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In the meantime, for 3 years,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We've gotten our hostages back. We've gotten our great soldiers back who were killed. Many of them.
3년간 핵실험이 없었고 인질들은 물론 한국전에서 숨진 참전용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그 어떤 누군가, 즉 볼튼 전 보좌관보다 더 낫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땐 우리를 매우 심하게 지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선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을 해임한 지 하루 뒤인 지난 11일 이 같은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이 큰 실수였고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John really should take a look at how badly they've done in the past and maybe a new method would be very good.
그러면서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새로운 방식은 매우 강력한 공격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공격의 대상을 묻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아무에게도 아니다라면서 그게 강력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입니다.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미북 두 정상이 조만간 중간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비핵화의 첫 단계는 원자로 해체가 돼야 한다며 북한의 명확한 맞춤형 협상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윤 기자입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미북 간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며 최종적인 것보다는 중간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re will be working level meetings very soon. I do think that will lead to third summit. I don't think it's out of question that Donald Trump will visit Pyongyang.
윤 전 대표는 20일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19 DMZ 포럼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실무협상이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제스처를 취하는 그림을 원하는 만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 협상단에게 더 많은 협상카드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미국 실무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두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구체적 의제를 실무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실질적 동결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 모두 보다 적극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nd I think alpha will be something like a roadmap that is quite clear, that defines denuclearization, that promises a date for a declaration.
윤 전 대표는 알파의 구체적 내용으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담긴 로드맵과 북한이 보유한 핵자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내놓을 패키지에 미국이 보장해야 할 상응 조치로 일부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요구할 비핵화 단계는 동결과 비핵화, 사찰, 검증이라는 전형적 패턴이라며 이 과정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의 즉각적인 완전한 핵폐기는 불가능한 최대 목표라며 명확한 맞춤형 비핵화 해법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구체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그 첫 단계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해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Yongbyon, I've tried to make people understand, is a really big deal. It really is the hear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영변 핵시설 해체는 상당히 큰 딜로 영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또한 1967년부터 군사적, 민간 차원에서 가동해온 영변에는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가 있는 만큼 다른 곳에서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적어도 플루토늄 생산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ut down the 5-megawatt reactor, that was the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Don't start the new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They cannot make plutonium, they cannot make tritium. That's a huge step because plutonium is much more important.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 폐쇄는 고농축 우라늄보다 중요한 플루토늄과 트라이늄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큰 진전이라는 것이 해커 박사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단순히 가동 중단이 아닌 원자로 해체라는 결정적 단계를 밟는다면 실질적인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또한 불가능한 목표를 북한에 강요하기보다는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맞춤형 비핵화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재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대북금융거래 승인면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미국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처리되는 거래가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을 조력하는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덴버 리글맨 공화당 의원 27일 대북은행 업무 감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정부가 승인하는 북한 관련 금융서비스 면허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혜택을 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가 포함된 보고서를 180일마다 상하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에 발급된 면허도 해당됩니다. 국무부가 방산물자 수출 면허 승인 내역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대북 금융서비스 승인 면허에 관한 재무부의 의회 보고도 정례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비정부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북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면허를 금융기관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가 대량살상 무기 개발 등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금융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면허는 취소 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의회에서는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버전에 모두 포함된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상하원은 오는 10월 1일 전까지 국방수권법안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 북한이 감시초소를 설치한 것은 안보에 큰 지장이 없지만 무기를 들여올 경우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이행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미한 동맹의 군사적 우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한 빈센트 브룩스 미 육군 예비역 대장을 김동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북한군 기지에 방사포 등이 배치되면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Now, if they're arming Hanbok, then it's a big problem. To bring artillery.
만약 북한군이 한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됩니다. 포병 무기 체계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한박도에 감시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닙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 견해로는 중대한 문제는 아니고 향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한박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Well, the guard post is there doesn't count.
한박도 감시초소는 남북 군사합의 당시 감시초소 철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한 특정 감시초소들과 공동경비구역 내 감시초소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모든 종류의 비행기의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미국 측이 환자 발생 시 헬기 후속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Essentially making them wider than they were. There were already no flight areas on either side of the DMZ.
남북군사합의는 이전부터 비무장지대에 있던 비행금지 구역의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다른 사안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판문점 진입 항공로는 예외였습니다. 주한미 공군 지휘관으로서 최소 3개의 판문점 진입 항공로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공로들은 휴전 통제 지역이어서 한국 쪽에서의 움직임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헬리콥터로 판문점에 진입하려면 상대 측에 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체결 당시 유엔 사령부의 역할과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nd I say, oh, even though it's a bilateral agreement, as you stated, UN command had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양자간 합의이기는 하지만 논의 조치들이 휴전 합의와 일관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엔 사령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행 부분에서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 감시초소 철수, 평화공원 조성 계획 등은 모두 유엔 사령부와의 조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남북한과 유엔 사령부 3자가 모두 신의를 갖고 접근했지만 불행히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모든 대화 중단을 멈췄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으나 아직 합의 사안 이전으로 돌아갈 만한 행위는 없었으며 미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이행 영역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노력을 과시해 분쟁에서 멀어지고 평화에 다가갔다는 취지에서 여전히 중요한 성과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원할 정도의 진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전 상황을 크게 바꿀 정도의 거리까지는 나아갔다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합의 이행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시나요?
I'm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joint exhumation of remains.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의 중단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는 화살머리 고지 중앙으로 남북 양측이 길목을 내는 합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올해 4월부터 시작됐어야 하지만 현재는 한국 측만 참가하고 있고 약 400여 구 이상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공동 유해 발굴은 정말로 인도주의적 사안입니다. 북한의 불참으로 남북 군사 합의의 완전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 측은 군사 합의 체결 이후 미한 연합 훈련을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남침을 상정한 겨울 훈련과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Well, I don't see the exercises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훈련 주기는 남북군사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논의할 당시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북한군 당국도 한반도 내 훈련 중단에 대해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군사 합의 이후에도 훈련 주기를 멈추지 않았고 미군과 한국군 역시 훈련 내용의 조정은 있었지만 독자 또는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이나 키리졸브의 중단과 새로운 연합훈련인 동맹훈련이 대표적이죠. 북한은 이 같은 연합훈련의 조정에 반발하고 판문점 합의와 평양 합의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35 배치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죠.
지난 1년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충분히 구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Conservatives in Korea believe that that was having more of an effect on South Korea than it was on North Korea.
물론입니다. 남북한이 군사 합의를 한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한국 보수층에서는 한국이 더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지적이 맞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 등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공격 작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하는 훈련과 장소에는 일정 영향을 줬습니다. 가령 그동안 미군의 공대지 폭격 훈련은 비무장지대 철원 부근에서 실시했지만 비행금지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의 협조로 이남의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비태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 수집 면에서도 영향은 미미합니다. 일각에서 감시 초소 철수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감지 체계와 기타 수단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Well, there's ample reason to doubt anything that North Korea says.
북한을 신뢰하기 힘들고 의도를 의심할 만한 경험과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한 동맹의 군사적 역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감시 초소 등이 철수되더라도 군사적 우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룩하는 정치적 사안이지만 군사적 조치는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거나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갖고 합의를 준수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협상이 재개된다면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채 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미 육군 예비역 대장과의 인터뷰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 세 곳을 제재한 것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선다고 미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것은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이번 제재에서 미 재무부가 북한 정찰총국을 표적으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Obviously, a point that I mentioned yesterday is one of the benefits of the sanctions was we identified specific groups and delineated Lazarus from its two subsidiaries.
단 세 곳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벌여온 라자루스 계열 해킹 조직을 제재했고 이 조직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정찰총국의 지휘 아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성과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3일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 에너로프, 엔데리엘 등 세 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튜화 연구원은 경제 분야에 집중됐던 대북 제재의 폭을 사이버 안보 분야로 넓힌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taking a very strong step in publicly designating three North Korean cyber hacking groups is saying that the US wants to take leadership of this issue.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해킹 문제 해결을 주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재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북한 해킹 조직에 대한 추적이 계속돼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 국적 해커 박진혁과 소속 회사를 제재한 북한 제재 강화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바탕을 두고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were under executive order 13722, which we saw happen similarly. So basically, this executive order allows the Treasury Department to sanction any entity that is.
당시 행정명령이 북한 정권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해킹 조직을 망라한 광범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재무부의 제재는 해킹 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좀 더 촘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재와 달리 사이버 제재는 그 대상을 실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see clear addresses or there's a lot of missing information here. So there's, I think, basically with these designations.
북한 해킹 조직의 거점이나 정보가 누락돼 있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으며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에 북한 해킹 조직과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신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최근 조치들 가운데 나왔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사이버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제니 전 연구원은 미 국방부사나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악성 해킹 프로그램 샘플을 공개하고 민간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상징적인 제재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예방조치 활성화와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회수, 현금화 금지 등이 미국 정부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보완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효적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의회의 전직 보좌관들이 북한 방문 경험을 나누고 대북 접근법을 제안하는 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이며 신뢰 구축을 위해서 미북 대화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이블린 파커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담당 전 국방부 부처관보는 북한이 하룻밤 사이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네바 합의 때처럼 동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y're not going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overnight. It's going to involve a freezing likely reason.
상원 군사위 보좌관 출신인 파커스 전 부처관보는 19일 미 연방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전 상원 보좌관들의 방북 경험을 나누는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꺼번에 큰 합의를 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조치들을 통한 신뢰 구축이 먼저라는 설명입니다. 참석자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07년 북한을 방문했던 이작 에드워스 미 상원 에너지위원회 특별고문은 방북 당시 북한 관리들이 이전에 방북했던 보좌관들과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더 많이 할수록 북한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는 북한 당국자들은 향후에도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로 많은 대화를 할수록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현 의회 보좌관들과 북한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보좌관 출신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은 의회 보좌관들의 방북은 식량 분배 감시, 재미 이산 가족 상봉,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are legitimate reasons for House and Senate staff to go to North Korea. Food aid oversight, separated American families.
자누지 회장은 의회 보좌관들이 행정부의 대북 정책 마련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을 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중요한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대북 접촉의 이점으로 들었습니다. 자누지 회장은 의회 보좌관들이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트랙 2, 즉 민간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북한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공급한 선박 중 일부가 여전히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올 상반기 넉 달 동안 북한의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불법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이 적발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불법 대북 정제유 공급 건수는 모두 70차례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른 차례 모두 유조선이 남포항이나 청진항 등 북한 항구에 직접 입항해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최소 약 40만 배럴에서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불법으로 북한에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이 추정한 최대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지정한 북한의 연간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이 지적한 70차례의 정제유 불법 공급에 연루된 선박은 모두 21척인데 선박 추적 시스템인 마린 트래픽을 통해 AIS 신호를 확인한 결과 이 중 5척의 AIS 움직임이 최근까지 포착됐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운항한 선박은 북한의 검은산호입니다. 검은산호는 지난 16일 청진항을 출항했는데 다음 날 함흥시 가로노동자구 선착장 인근 해역에서 마지막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검은산 3호 역시 지난 12일 청진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이어 일본 오키노시마섬 인근까지 남하한 뒤 14일 일본 쓰시마섬 남단 해역을 지나 15일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으로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달 움직임이 확인된 마지막 선박은 삼정 2호입니다. 지난 11일 포착된 위치는 일본 쓰시마섬 남단 해역인데 AIS가 꺼져 있어 출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AIS 움직임이 포착된 선박은 안산 1호와 비에틴 1호입니다. 안산 1호는 지난달 18일 제주 표선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포착된 뒤 동해를 따라 북상한 뒤 같은 달 22일 청진항에 입항했습니다. 비에틴 01호는 지난 3월 중국 쉬다오항에서 출항해 계속 남하한 뒤 8월 18일 현재 싱가포르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 1호와 비에틴 01호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외무성과 유엔 등이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여러 차례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이번에 지적한 선박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선박을 통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primary method in which they are obtaining fuel. To run the economy.
이는 북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를 얻는 주요한 수단이며 특히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현행 제재를 피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 단속의 핵심은 국제공조라면서 각국이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외원조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외원조기구인 MCC는 대북지원이 법으로도 금지돼 있지만 객관적 지표 역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대외원조기구인 MCC는 18일 8억 달러에 달하는 이 기구의 내년 대외원조평가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925달러 미만인 최빈곤국 49개 평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북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한 법에 따라 수단과 시리아 등 13개 나라와 함께 기금을 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아울러 MCC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북한은 지원 금지 대상이 아니라도 자체 평가 기준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는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자유와 통치의 공정성, 주민에 대한 투자 등 정책 운영의 3개 분야 20개 지표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통과돼야 하는데 북한은 대부분이 자격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자유지수에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 평가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통치의 공정성 분야에서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 0점, 시민의 자유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0점을 중간 기준으로 부패 통제는 마이너스 0.68점, 정부의 국정 효율성은 마이너스 0.78, 법치 준수는 마이너스 0.82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자유 역시 0%로 나왔습니다. MCC는 그러면서 북한은 최소한의 충족 기준인 20개 분야 중 절반을 통과하지 못했고 부패 통제와 민주주의 권리도 마찬가지라며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세 분야 모두 X를 부여했습니다. MCC는 이런 기준을 통과한 국가들 가운데 지원국을 선정해 최대 5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런 원조를 통해 빈곤 퇴치는 물론 수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 숨진 미군 병사의 유해가 모터사이클을 탄 참전 용사들의 어모 속에 고향에 묻힙니다. 장진호 인근 전장에서 전사한 지 69년 만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지난 10일 오후 엘라바마주의 모빌공항. 그 앞에 수십 대의 모터사이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제임스 제럴드 케이츠 상사의 유해가 도착하길 기다린 참전용사들의 모임, 애국 엄호기수입니다. 모터사이클을 탄 참전용사들이 케이츠 상사의 유해가 공항에서 운구되는 것을 엄호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케이츠 상사의 유해가 실린 비행기 항공편이 다른 지역의 날씨 때문에 지연되면서 애국 어모기수는 4시간을 기다린 후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애국 어모기수는 오는 21일 케이츠 상사의 장례식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이자 애국 어모기수의 엘라바마 지역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로이드 퍼슬리 씨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케이츠 상사의 유해가 장례식장에서 묘지로 옮겨갈 때 모터사이클 대열이 엄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atriot Guard riders are 100% volunteer, which ensures the dignity and respect that memorial services honoring
퍼슬리 씨는 애국 어모 기수는 전쟁에 참전해 운명을 달리하거나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과 의료 요원들의 장례식에서 위엄을 지키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His mother and father are interred in Turnerville, Alabama, just north of Mobile. And he will be interred there with his mother.
케이츠 상사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는 엘라베마의 터빌 지역의 묘지에 함께 묻히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1950년 12월 3일, 29살이었던 케이츠 상사는 한국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장진호 전투에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1954년 유엔군이 북한군과 중공군으로부터 받은 유해 중 한 구가 바로 케이츠 상사의 유해였지만 수십 년간 신원 미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첨단 과학을 이용한 검증 노력 끝에 지난 5월 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케이츠 상사의 조카 주디 케이츠 에디 씨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촌의 유해가 돌아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My father all my life.
이어 아버지가 자신의 형인 케이츠 상사에 대해서 평생 얘기했다면서 삼촌을 만난 적은 없지만 2차 세계대전에 이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삼촌의 얘기를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do it for the medals. You know, they don't do it for glory. You know, they just understand in itself.
케이츠 에디 씨는 모든 군인들은 훈장이나 영광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면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실무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이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요. 이로써 이 타이완과 국교를 맺은 나라는 15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미중 무역 협상부터 볼까요? 실무급 무역 협상이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실무급 무역 협상이 19일과 20일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실무급 협상은 다음 달 초 역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네, 양측의 실무단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협상팀을 이끌고 있고요.
예.
중국 측에서는 이 차관급인 랴오민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회담장 분위기가 좋아야 결과도 좀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협상 첫날인 19일 양측 대표들은 백악관 인근에 있는 무역대표부 건물에서 오전 9시부터 마라톤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예.
이번 협상에 앞서 양국 미국 정부가 잇따라 선의의 조처를 내놨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유화적인 분위기는 마련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이 선의의 조치라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네, 앞서 미국 정부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현행 관세 25%를 30%로 올리기로 한 결정을 2주일 연기했습니다. 네. 당초 예정일이 다음 달 1일인데요. 이를 15일로 연기한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트위터에 발표하면서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다음 달 1일 중국 최대 국경일을 맞아서 선의에서 하는 조처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또 새로운 긍정적 조처를 내놨다는데 뭔가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400개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라고 미국 CNBC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해당되는 품목은 일회용 종이컵과 성탄절 장신용 전구, 또 개줄 뭐 이렇게 다양한데요. 지난해 미국 정부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품목들입니다.
네. 중국도 그럼 또 뭐 내놓은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조처들이 나오기에 앞서서 미국에서 들여오는 윤활유, 항암성 치료약 등 16가지 품목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고요.
예.
또 보복 조처로 수입을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수입 재개 절차도 현재 밟고 있습니다.
네, 실무급 협상의 테이블을 좀 보죠. 어떤 의제들이 논의됩니까?
네, 주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하는 걸 종합해보는 해보면은 크게 세 개의 줄기로 나뉘는데요.
네.
우선 미중 무역 협상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농산물 구매 문제가 있고요.
네.
지식 재산권과 기술 강제 이전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수출 문제입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이번 실무급 협상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농업 분야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이 손에 지고 있는 건 뭔가요?
중국의 요구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간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 촉발된 것은 미국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서로 이익이 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19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예, 중국이 뭘 원하는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알아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상무장관이 또 다른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로스 장관은 지금 우리는 단지 현 무역 적자를 바로잡는 것뿐 아니라 커다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좀 더 많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중국 무역에서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공정 무역을 강조하고 있죠. 중국과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노스캐롤라이나 우크라이나주 선거 유세 중에서 미국이 중국에 수천억 달러를 주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공정하고 선의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한 협상은 성사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다소 유화적인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여전히 사실은 중국과 완전한 합의를 하길 원하지만 이 과도적 단계의 합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언론들은 이 순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과 단교를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전해드렸는데 다시 또 새로운 나라가 대열에 들어왔네요.
네,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이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로써 타이완은 지난 16일 솔로몬 제도에 이어서 키리바시까지 일주일도 안 돼서 두 나라와 외교 관계가 끊겼습니다.
예. 타이완의 외교부장 장관격이죠? 직접 발표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자오쉐 타이완 외교부장이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키리바시가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타이완도 이에 대응해 키리바시와 단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외교관들이 키리바시에서 즉각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키리바시 조금 낯선 나라이긴 한데 어떤 나라인지 좀 보죠.
네,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요. 인구는 11만 5천 명에 불과한데요.
네?
하지만 솔로몬 제도 다음으로 남태평양에서는 타이완과 두 번째로 큰 우방국이었습니다.
예. 국교를 맺고 있다가 단교를 하게 됐다. 타이완 정부의 반응이
어떨까요?
네, 우자오쉐 타이완 외교부장은요, 오랫동안 양국의 우호 관계에 타이완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완과 관계를 단절한 키리바시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키리바시 대통령이 민간 항공기를 사들이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질적 빈곤과 해수면 상승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섬나라가 이른바 차이나머니라고 불리는 중국의 자금 공세에 잇따라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가 이제 15개 나라에 불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178개 나라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2016년부터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으로 돌아서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엘살바도르, 부르키나파소, 도미니크 공화국 등이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네. 2016년이면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선 해지 않습니까? 내년 타이완에서는 또 총통 선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총통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 차이잉원 총통도 재선을 노리며 출마합니다.
네.
현재 차이잉원 총통의 국내 지지율은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여기에 이런 단교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이 차이잉원 총통의 입지가 더 위축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광수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 키리바시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정치권이 정보기관에서 나온 한 내부 고발을 두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 8월 12일 국가정보국 DNI 감찰실에 내부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예.
이 모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한 관리가 낸 내부 고발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국 정상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사실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먼저 보도했고 이어서 다른 미국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DNI는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 정상과 통화를 했고 또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알려진 게 있습니까?
처음 보도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기관에 누가 이런 내용을 제보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20일 저녁에 나온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사람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고 내부 고발은 미국 정보기관의 우크라이나 담당 부서 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신문은 또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통화가 한 번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하원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비공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애틀킨스 DNI 감찰관이 19일 하원정보위에 나와서 논란이 된 내부 고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애틀킨스 감찰관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정보위원장이 애틀킨스 감찰관 설명을 들은 뒤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애틀킨스 감찰관이 내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게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긴급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현행 규정으로는 내부 고발이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감찰관이 이를 연방의회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예. 믿을 만하다, 긴급한 문제다. 여기까지만 알려진 건가요? 구체적 내용도 나왔습니까?
네, 이 애틀킨스 감찰관이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자신은 권한이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 보면 내부 고발 내용을 의회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연방 법무부와 DNI 수뇌부가 고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애틀킨스 감찰관은 내부 고발 내용을 정보위원회에 전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조셉 맥과이어 DNI 국장 대행에게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네네.
한편 맥과이어 국장 대행 측이 하원 정보위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는 내부 고발 내용이 긴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애틀킨스 감찰관은 맥과이어 대행과 연방 법무부 조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하원 정보위원회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법무부 그리고 맥과이어 DNI 국장 대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믿을만하고 긴급한 내부 고발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가 조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는 법정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포 위원장은 내부 고발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정보위 소속 법률 자문관들과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편 하원정보위는 다음 주에 맥과이어 D&I 국장 대행을 불러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맥과이어 국장 대행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하고 우크라이나와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 하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건이 있었다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 씨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돕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예?
연방 하원이 이번 달 초에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니 변호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내부고발 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해당 보도가 또 다른 가짜 뉴스라면서 이건 다시 대통령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신이 외국 정상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미국이나 상대국 정보기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대화를 듣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부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은 옳은 일과 미국을 위한 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해서 일절 논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평안남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북도와 자강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에는 15도, 낮에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 최저 8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6도, 낮에는 25도,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장진과 해산은 맑은 날씨입니다. 청진, 웅계선봉, 그리고 삼지연 지역은 오전에만 맑겠고 풍산, 김영권 지역 오후에 맑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6도. 해산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3도. 원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4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는 맑다가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던 리비아 모델 때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매우 심각하게 지연됐다며 새로운 방법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멕시코 접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도중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날 볼튼 전 보좌관이 비공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실패할 운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 재임 당시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는 동안 얼마나 결과가 나빴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아마도 새로운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다고 밝히면서 지난 3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도 없었고 인질도 돌려받았으며 전사한 우리의 위대한 병사들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볼튼 보좌관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말하기는 쉽다며 그가 오를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대북 협상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 경지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한을 상대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로 대북 협상이 지연됐다며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오늘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고 자신이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의 수석대표라고 공표했습니다. 김명길 순회대사는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인물로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현지 준비를 주도했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오늘 담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사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꾸런 말썽꾼이 미 행정부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절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난 18일 멕시코 접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돼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법부터 차례씩 하나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이제 진행할 조미 협상에 대해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들과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충돌이 벌어져 북한 선원 한 명이 부상을 입은 뒤 숨졌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24를 비롯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사나 국경수비대 연해주 지부 측은 오늘 저항했던 북한 선원 6명이 다양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 중에 한 명이 구류시설로 옮겨진 이후에 숨졌다고 이들 매체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들을 단속했고 선원 161명과 함께 나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강하게 맞서면서 선원들은 물론 국경수비대원 4명이 부상당했다고 러시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측은 북한 어선 중 하나가 무기를 사용해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진정협 북한 대사대리를 조치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제 서신을 보내 양국 간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시진핑 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 71주년을 맞아 송신했던 축전에 대한 답신입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답신에서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성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우리 당과 정부, 인민의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을 훌륭히 계승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